예빛 예배 방송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사단의 시험이나 공격으로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결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고와 천연재해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또다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것처럼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늘을 위해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무리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는 이때에 매일매일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재창조함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은혜 임재를 체험케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제 장마도 지나가고 여러분들을 사시는데 평안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에 어떨 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아, 이 문제가 정말 이럴까? 아니면 저럴까? 고심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기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관한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목을 천국의 거지와 지옥의 부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잘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음부에 들어간 그러한 부자는 지옥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참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성경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실제적인 얘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옥에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는 천국과 지옥에 바로 사람이 죽고 나면 가서 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들을 얘기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비유라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과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지옥에 갈 것이고 신앙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로 예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처음 신앙을 하거나 아직 성경을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신앙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을 주는 하나님, 또 정말로 실제적인 아닌 그러한 영혼이 정말로 살아서 영원히 있다는 영혼 불멸의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리고 또 지옥을 잘못 설명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속속들이 이게 비유인지 실제인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민간에서 우화라고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민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부자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말로 얘기하던 우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로, 어떤 사람들은 노래로 이것을 만들어서 많이 부르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 예, 그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고고학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애굽에서 유래하던 그러한 많은 얘기였는데 파피루스 문자가 있죠. 종이에, 이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쓴 그러한 그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애굽에서 사용하던 우화였다는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할 소지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곤란을 겪을 일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의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 개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가 하면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분들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저희 생애빛의 기별을 들으시고 진리의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하는 간증의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생애빛이 뭐가 틀렸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잘된 것이다, 똑바른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들어본 경험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때문에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먼저 이 누가복음 16장 9절로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이 부자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이 그렇게 지냈는데 한 거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그냥 나사로라고,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이 있던 또 유명한 나사로도 있지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 친구 나사로도 있었지만은 이 거지의 이름도 나사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철수 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 저희는 그렇게 어릴 때 많이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 철수 같은 이름인가 봐요. 이 흔한 이름, 이 나사로를 거지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 집 앞에 앉았어요? 이 부자 집 앞에 앉아서 그 상에서 좀 떨어지는 걸 좀 먹고 지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가 심지어는 헌대를, 이 아주 몸도 아픈 가운데, 그러니까 참 불쌍한 가난한 거지였는데 몸까지 아파서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부자는 누구를 가르쳤던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좀 엄밀히 좁히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16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처음부터는 뭐가 나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아주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를 이제 이 자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느냐? 아, 제가 기름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너는 뭐 밀을 얼마나 졌냐? 밀이 100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들, 그 다음에 나오는 중간에 14절 정도부터 얘기가 뭐가 나오냐, 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 좀 더 잘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성경절을 보면은 그 성경절에 한 다섯 장만 보지 말고 이 성경절에 이 얘기를 왜 했나를 그 앞장을 보시고 그 뒷장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그 이해 폭이 더 넓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고, 저도 성경을 연구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한 센텐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실 때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앞장을 보시고 또 그 뒷장도 보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면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바리새인도 비유하셨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유대인 전체를, 그래서 마지막 기별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 이 가난한 거지는,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그러면 상징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던 아직 이방인들, 그들이 이 유대인들 외 이방인들을 그들이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개라고 취급을 했죠. 그들이 개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인에게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참 믿음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개에 대한 그러한 그 이방의 사람을 개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개처럼 그렇게 취급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도 이 개가 등장하는 것들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진리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기적이고 영적인 교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있었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스토리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누구 품에 지금 앉아있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런데 이 부자도 죽어가지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로 들어갔다. 음부로 들어갔는데 음부로 들어간 거는 좋은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지옥처럼 불이 지글지글 타는 그런 곳에 있는가 봅니다. 그죠? 여기 비유는. 그런데 그가 부탁해요.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네,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똑 떨어뜨려 주시면은 내가 좀 시원하겠습니다. 하고 부탁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평소에 잘 살았는데, 예, 너는 평소에 잘 살았어. 너는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내 품에 와가지고 천국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우리하고 너희 사이에 뭐가 있다? 큰 구렁이 있어서, 이 계곡 같은 이 그게 있어서 그렇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이렇다면 참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아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정말 의롭다고만 의시되던 그러한 바리새인을 압제하기 위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족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 때 아무 아름다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된 자기들이 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상,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산 것이 아니고 그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그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에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가난함, 내가 정말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복음을 더 잘 들어야 되겠고 진리를 좀 더 이해해야 되겠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갈 거라고요? 하늘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종합적인 큰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은 그랬구나. 바리새인들은 더 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떤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적합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 나는 부자라는 생각으로 라오디기아 그 마지막 백성들처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늘 갈급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비유는 이 마지막 구절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대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자가 이제 물을 좀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구렁텅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 밑으로 보내가지고 이 내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제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내 형제들은 제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해 주면은 어떻게 하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왔으니까 그렇게 나사로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생활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고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면은 그들이 혹시 들을 것입니다 하고 이 부자가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이 선지자와 모세에게 듣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가서 얘기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혹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 앞으로 이제 사단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광경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도 일으킬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본들 성경과 영감의 글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예, 그러한 문제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 이게 비유인 이유가 그들은 지금 이 비유에 보면 누가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가서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을까요? 예, 우리 성경으로 이것을 좀 풀어봐야 될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 선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다윗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살던 시대보다 다윗은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거의 700년. 700년 전도 정에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죽었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늘에 벌써 올라가 있다면 다윗도 하늘에 벌써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묘가 어디에 있다? 아직 우리 옆에 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많은 조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잠들고 죽었지만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고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그날 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제일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죽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비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 누구 품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앉아있다. 그럼 뭐 만약에 아브라함 전에 죽은 사람은 누구 품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 죽었던 의인들은 예. 아브라함 품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품에 있다고 또 어느 다른 성경절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것이 비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데 그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 그죠? 예, 보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더워 죽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그러면 과연 이제 부자 나사로나 거지는 뭐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잘 신앙을 하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예, 천국으로 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지 사랑하는 형제가 됐든지 누가 지옥에서 막 뜨겁게 불타고 있으면서 물 좀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하면은 그게 천국 생활이 될까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그것은 우리의 천국 생활이 안 될 거예요. 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 구렁텅이 너머에 계속 형제들이 지글지글 타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이 천국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비유일 수밖에 없는 얘기고 또 이게 결정적으로 비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자가 몇 살 정도에 죽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살았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았는데 참으로 사랑이 많고 공의가 많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매일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100년 죄 지은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불에서 태운다면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정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비유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비유인 이유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뭘 찍어가지고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떠다닌다고 하는데 영혼이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손가락으로 하고 또 눈으로 쳐다보고 말도 하고 예, 그러면은 영혼이 불멸하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논리하고 완전히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비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화나 음악이나 소설 등으로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많은 영화를 통해가지고 또 그들이 듣는 음악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읽는 책이나 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지옥의 문제를 계속 부각을 시켜요. 또 영혼이 살아있다고 예, 이원론 사상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떠다닌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실질적으로 영혼이 떠다닌다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진짜 떠다니고 뭐 할 수 있다면은 자기를 나쁘게 한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영혼이 떠다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굉장히 잘못 살고 힘들고 그러면은 뭐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복권 번호라도 하나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시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접하는 스크린 영화나 드라마나 그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장례식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얘기지만은 어떤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잠자던 성도들이 여기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이따가 데살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고 이 잠이라고 얘기했어요.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고 또 이것이 죽은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결혼이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예, 뭐 형제가 7명 있었는데 그 한 첫 형제가 죽고 나면은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이렇게 했다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 부활해가 하늘에 다 올라가면 누구 부인입니까?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대답하신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예, 그렇게 지옥의 문제나 그러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잘못 가르쳤나고 성토하고 이렇게 비방할 때 그들이 그때서 고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비난받는 일들이 곧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단에 서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그 이 형벌의 무게 또 책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늙은 자부터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늙은 자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고 양심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아,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 1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다른 나사로 문제가 났을 때, 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절로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까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오해하고 얘기하니까 잠이 든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정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 도모가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당일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절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낮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그 호흡을 취하면은 그들이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흙으로 된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사람의 구성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구성 원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어떻게 구성했다고요? 흙에다가 흙을 빚으시고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과 생기가 더해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산 사람이 그가 호흡이 딱 끊어지면 뭐만 남아요? 흙이 남는 거죠. 예, 흙 불어서 생기는 생명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을 역으로 사람이 이제 병이 들거나 또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흙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혼이 이렇게 구름에 붕붕 떠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으로 가도 또 천주교는 어디에 간다 그럽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그 자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헌금을 많이 내거나 예, 더 하면은 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간다고요? 천국도 들어가고 만약에 헌금 많이 안 내고 잘 안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런 엉터리를 사람들은 다 그게 맞다고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회 안에 그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연구해야 되고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 이 얘기를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켜놨고 또 전구 이 조명을 위해서 전기를 켜놨는데 이 전기는 어떻게 빛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담화가 있죠, 그죠? 뭐 개발이 많이 됐지만은. 전구담화가 있고 전구담화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전기가 들어가면은 생명 본 적이 없는 빛이 생겨요. 자, 그런데 빛이 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빛에서 전기만 딱 빼버리면은 뭐가 남아요? 전구담화만 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떨 때 뭐 집에서 배큐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자고요. 배큐움을 이렇게 하다가 이 미국에 있는 배큐기는 이 선이 이렇게 연결이 길게 돼서 거실에서 하다가 저 안방까지도 들어가는데 어떨 때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전기선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 이 좋은 이렇게 뭐 독일제 이 뭐 이렇게 청소기가 이따 손 치더라도 이게 작동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저술한 틴데일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틴데일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틴데일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명하였던 부활의 논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참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부활에 두고 있으니 이교 철학자들은 이를 부인하여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혼이 죽는 즉시 하늘에 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도대체 부활이 있을 까닭이 어디 있는가를. 부활과 영혼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아주 양심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활의 종교를 믿는다. 많은 분들은 부활절을 지키고 다 하는데 만약에 부활, 영혼이 딱 죽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을 때 마리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돌아가시자마자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가 힘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이 영원히 불타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의 기회에는 지옥이 정말로 어떤 장소인지를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고 얘기하시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고 또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약에 혹시 잠든 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맞이할 백성들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한 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곧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경성하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셔서 참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능력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이 쉬 임박한 이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 맞기에 적합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대쟁투의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우주 앞에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기에 능력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